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우리 흔히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만찬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로운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봅니다.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셔서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그 유월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상세한 방법들, 절차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예비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양을 준비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절차들을 통하여 어떤 시간 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셨고 또 그것대로 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가?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지금 다 설명해놓고 또 묻죠? 유월절은 유월이 무슨 뜻인가요? 네, 패스오버는 한국말로 뭔가요?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한 날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사실은 바로가 너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좀 때리셔서 이스라엘 내놔 이렇게 데려가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일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완전한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들려지는데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뿐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상태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가장 거룩한 모습에서 오염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오염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에서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심판은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때리시는 징계 그리고 벌하시는 벌로만 얘기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해석이고 심판은 그것보다는 오염되어져 있는 상처 부위를 도려내어 나머지 부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해내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 모습,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혼내셔서 빨리 내놔 그러셔가지고 데리고 가신 의미 이전에 이미 애굽 땅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대답하실 거죠? 유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시면서 뭐 하세요? 네. 너무 긴 거 말고 짧게. 네. 모든 장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시면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장자, 초태생을 죽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그건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심판이신데 그 심판으로 끝내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로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그 애굽 땅에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날이 유월절 저녁인 거예요. 그 저녁이 지나면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 장자들만 죽이셔서 남은 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을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해서 죽어서? 어린 양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죽어요. 어디에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내셔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그 장자들의 죽음 대신에 초태생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생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 생명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놓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심판을 행하러 가시다가 그 피를 보고 아, 이 집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인정하셔서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유월 해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사람의 피를 구분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인 줄 알아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어 좌우 문설주에 또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자기들만 아니라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당연하고 우스운 질문이지만 그 피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하니까 나도 따라 발랐다. 그 사람은 심판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안 있었으니 성경에도 그런 기록을 안 했으니 짐작해 보는 거죠. 옆집에서 오늘 저녁에 막 유월절 피를 발라요? 어린 양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저러저러 하다.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다더라. 근데 나도 뭐 믿지면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지 그러고 발랐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단순하게 살았을걸요?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깜빡 잊고 문에 피를 안 발랐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뭐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짐작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피에 효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셔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여 그 집을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 이유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생명을 받으셔서 내 생명을 넘어가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건 구약만 그러느냐? 아니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요즘도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그 포도주 병을 이렇게 하나 보았는데 신방하다가 포도주 병에 코셔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코셔는 뭘까요? 코셔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율법에 따라서 지켜 행하여 만든 음식들을 보통 코셔 이렇게 부릅니다. 어원은 카데시 거룩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코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엄하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방식과 또 시기와 절기를 따라서 만든 것들, 주로 육류에 많이 해당이 되고 포도주에도 해당이 돼요. 그 포도주는 특별히 코셔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월절에 쓸 수 있는 것과 유월절에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구별해 쓰는 음식 못 중에서도 유월절은 더 특별하게 지켜서 행해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시작하는 그 앞에 무교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때에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준비하는 기간부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절을 맞기 전에 먼저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혹시라도 누룩이라는 것이 떠다니다가 무교절,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될까봐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기 시작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음식들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두 저녁 사이, 보통 이스라엘은 오후 12시부터 6시, 그리고 6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이렇게 두 개로 저녁을 나누고요. 그 두 저녁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온 신경이 유월절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 안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는 누구냐 하면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만나는 누구한테 그냥 아무나 만나거든 물어서 선생님이 니네 집에서 유월절을 뭐 지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무개나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누구에게, 아마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누구에게 가서 이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라고 부탁하고 그곳에서 만찬을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만찬을 준비한 사람 마가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고 예수님을 잘 봉양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도 그 다락방은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이고 이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얘기하실 때 야 마가의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고 아무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 그곳에 가서 이 유월절 예식을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겠다 해라.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음식이 준비되어진 그 장소를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만찬을 행하세요. 굳이 이름을 안 밝히시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유월절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무 중요한 게 많지만 유월절에 이거가 빠지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순 어린 양이죠.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은 아니지만 내 생명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해요. 그 생명을 죽임으로 내 생명이 사는 그 고백을 유월절에 해요.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날이 예비일 그리고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마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월절 잡는 때가 아니니 그 어린 양을 잡는 때가 아니니 거기에 등장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키시는 유월절 가운데에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시면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의 이야기들을 하시거나 어린 양의 피의 얘기를 하시지 않고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 주는 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로 새롭게 하세요.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 유월절 고백 가운데 아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생명을 대신 죽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뭐 성만찬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배 때 동일하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예배는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뭐냐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을 대신 받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나요? 바리새인들의 그 스스로를 칭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이 남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요.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거룩.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들이 율법을 지켜 먹는 것, 행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구별한다고요. 그게 코셔, 합당한, 적합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우리가 행해도 괜찮은 것들이라고요. 그들이 그것들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전, 이주일 전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포도주, 유월절에 쓰는 포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포도주를 재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혹 그것에 손을 대면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한 것으로 쓸 수 없어요. 심지어 일을 해도 문 혹은 그 병 혹은 통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해야 돼요. 절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서,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것만 구별해서 먹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고요.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기지 않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잘 지키는 것 같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속은 모른다는 거. 그 고백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고 그 고백과 다르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혹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겉모양들, 겉모양만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니까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전혀 모르고 전혀 아니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때가 되면 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별하여 찬양하고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싫어하셨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말하는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을 기뻐 보세요. 그러나 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 분명한 고백을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주고 계신 것. 우리가 그 질문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함께 이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군지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 우리들도 여전히 열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만찬에 참여하며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잠시 잠깐 우리의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말씀하라 하시면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달 아비월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애굽에 살았으니 애굽의 달력을 따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을 바꾸셨어요. 유월절 그 달을 너희의 첫 해의 첫 달로 삼아 그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날로 너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벌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정월 첫 아비벌 첫날이 나팔절, 그때로부터 유월절, 칠칠절,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 그 모든 절기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말씀하셨다. 저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압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죠. 삶의 모습 속에.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우리의 찬양이 어쩌다가 보면 그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익숙하게 불러주는 노래처럼 들려질 때도 있고 앞에 기도할 때도 그저 습관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는 때가 생길 수 있을지 있겠죠. 예배 때도 그렇고 삶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혹 그냥 습관처럼 늘 하던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혹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다시 되뇌이고 확인하고 점검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과 같은 곳에 담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의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기에,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해서 그 질그릇을 씻지도 않고 더러운 채로 놔두지는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고 하면, 아니면 평소에 쓰레기통으로 쓰던 것에 밖에 없어 그곳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 있는 곳에 담느냐고요. 깨끗이 씻고 최대한 바꾸고 그것을 담을 만하게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난 이 모양 이대로 살 거야 여서는 안 된다고요. 복음을 담았으면, 예수의 생명을 담았으면 그 생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한순간에 되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애씀과 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내용 없는 형식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명 말씀하시는 그 징계처럼, 그 책망처럼 그야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겠죠. 그러면 내용만 있으면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을까요? 때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이 그 내용을 더 온전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담고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면 보배를 담을 만하게, 보배를 드러낼 만하게 그 형식도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형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릇,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만하게, 생명을 담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을 찬양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